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근했던 봄 날씨가 돌변하면서 오늘 잠시 넣어두었던 패딩을 다시 꺼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산간 지역엔 눈도 내렸고 전국적으로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매서운 꽃샘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서연 기자입니다.
올봄 찾아온 첫 단비에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하지만 바람까지 불어 하루 만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휴일의 공원엔 어제와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와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서서히 비가 잦아들고 있지만 비가 그치면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부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늘 오후 9시부터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강원 남부 산지에는 한파경보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사이를 보이겠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7도에서 12도 사이에 머물러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는 겁니다. 반짝추위는 화요일인 14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 주 내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쩐의 전쟁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대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양측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실이 알려진 하이브와 카카오가 오늘 오전 차례로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장문을 발표한 하이브는 인수를 중단하는 대신 플랫폼 협업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카카오는 하이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누가 이겨도 상처를 입는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하이브가 발을 빼는 모습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이달 말 SM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였던 양측의 지분 싸움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카카오를 지원해왔던 SM 현 경영진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SM 3.0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중심의 과거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제작센터와 소속 레이블의 독립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이전 프로듀서에게서 사들인 SM 지분 14%가량을 어떻게 할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협업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이브가 운영하는 K-POP 소셜미디어에 SM 소속 가수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양측의 발표를 두고 경영권 다툼으로 뛰어오른 SM의 몸값이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얻어도 진 거나 다름없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기 전에 서로의 실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하이브는 오늘 SM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해 초 주당 7만 5천 원 선이 유지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몸값은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며 급등했습니다. 2월 초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밝히자 5일 만에 장중 가격이 공개 매수가를 넘어섰습니다. 뒤이어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사겠다고 나서자 하루 만에 16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하이브가 추가 공개 매수에 나설 거란 기대감에 SM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공격적인 대규모 공개 매수가 결과는 내지 못한 채 주가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누가 SM의 경영권을 갖든 출혈이커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는 대항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2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을 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무리한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반면 카카오는 대기업이 출혈 경쟁으로 무리하게 SM을 인수했다는 비판에선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제 같은 관점에서 카카오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계획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해 인수를 끝낼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이 다행히 오늘 내린 비 덕분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23시간 만에 불이 꺼지면서 진화대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용암이 흐르듯 시뻘건 불길이 산골짜기를 따라 번집니다. 진화대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맹렬한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에 급한 60대 진화대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9시 정도에 진화대가 투입됐는데 10시 정도에 갑자기 쓰러져서 불명이 됐다고.
당국은 안전을 고려해 진화대원 700명을 밤늦게 철수시켰습니다. 날이 밝자 불길은 더 맹렬해졌습니다.
지리산 청정 고로쇠로 유명한 하동 화계면 의신마을, 단천마을, 주민과 관광객 74명은 이웃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막 우선을 안 하고 불이 막 광나를 날까요? 피신가다 해서 집에 필요한 것도 묵고 뭐 여기 있다고 뭐 전화기면 싸그면 그냥 갔다가.
아침 한때 소방 헬기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산세가 너무 급격하게 경사지가 많고 또 도로가 산악도로 좁고 또 연무가 또 너무 심해서.
불길을 잡은 건 늦은 오전부터 내린 비였습니다. 피해 면적은 91헥타르, 축구장 130개 넓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반달 가슴곰 서식지 일부와 생태보호구역 곳곳이 사라졌습니다.
송이도 나한테 송이밭도 다 타버리거든. 그러니까 피해가 많아. 선 깔아놓은 거 다 타버리고 나무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을 찾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초입 CCTV 등을 분석해 출입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총 40조 규모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주요 은행 주가까지 급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응책 논의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역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한 지점 앞의 모습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 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은 SVB 파산 이후 주가가 각각 14%, 22% 급락했습니다. SVB가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대책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미 규제 당국이 예금 기업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을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액의 일부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What I will emphasize as well is that our banking system is in a fundament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you know, a decade ago.
충격은 전 세계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SVB 영국 지점은 예금 거래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며 파산 선언을 앞둔 걸로 알려지면서 영국 내 스타트업 180여 곳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독일과 인도 등 SVB 해외 지사가 있는 다른 국가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어 이번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오늘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파산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란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도 지난해 말 기준 SVB 주식을 약 10만 주, 우리 돈 300억 원어치가량 보유한 걸로 확인되면서 투자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중대한 조치들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미 지난주 서해로 발사한 미사일에 이어서 훈련 기간 내 무력 도발을 또 이어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일부터 11일 동안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입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데 약 5년 만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미국 전략 자산도 대거 전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연습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 해군의 동중국해 기동 훈련과 한미 특수부대의 강화 침투 훈련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고 무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도의 결정됐습니다.
북한은 실천적 조치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같은 도발을 예상합니다. 또 3, 4월 중 각각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정찰위성이나 신형 ICBM 정상각도 발사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엔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겨냥해 전쟁 연습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는 비상입니다.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 사실상 국내 대학은 무너졌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대학 위기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53.5%입니다. 국내 사립대학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 의존율입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의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60%대인 곳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절반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주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33.3%, 주립대의 경우엔 18.9%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등록금을 내는 만 18세 학령 인구가 이미 2년 전부터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적어졌고 2040년엔 현재 정원 기준 42%가량은 채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의 대학교는 대량 해고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이 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개강을 미루고 6개 학과는 신입생을 더 모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갑자기 3월 13일에 개강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폐가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들이 다 무산이 된 느낌이었어요.
교수들도 올 들어 29명을 명예퇴직시켰고 남아있는 일부 교수들도 면직 통보를 받고 직장을 잃을 위기입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폐과 대상 학과는 면직시키겠다고 한 28년 동안 제가 이 학교에서 몸담았는데 하루아침에 면직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 젊은 모든 것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4명이 있는데 아이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사이에.
교직원도 절반 이상 실직했고 남아있는 직원도 넉 달째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 악화로 위기를 맞은 건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채웠지만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 대학들은 계약직 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수로 불리는 전임 교수 가운데서도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이른바 비정년 트랙 교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들 평균 연봉이 3,871만 원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박봉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이게 보장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대학의 83%가 사립되다 보니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적은 상황.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의 64%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의 정원은 2만 명 안팎인데 해외 주요 명문대에 비하면 많게는 3배 넘는 수치입니다.
정원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요 사립대학들보다 거의 한 1만 명이나 1만 5천 명 정도가 더 적은데 재정으로 보면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대 예산의 9배. 결국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지금의 결과는 좀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에 더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다시 또 나타난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로 미국 서부는 비상입니다. 과일 이름을 딴 이 현상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제방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아랫마을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파로밸리의 제방이 무너진 건 현지 시간 11일 새벽. 이 홍수로 주민 8,500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엔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Today is the worst case scenario for this community of Pajaro. The last time we had major flooding was 28 years ago in this community. And we know that these are the folks who could least afford this type of hardship.
지난 9일부터 100mm 넘게 내린 물폭탄으로 캘리포니아 곳곳의 마을이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남부 산악 지역에는 2m 넘는 폭설과 한파로 마을이 고립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태평양에서 들어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좁은 하늘길을 따라 대기의 강을 형성하는 이른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현상 때문입니다. 예년에도 있었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훨씬 더 잦아졌습니다.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데다 쌓인 눈이 녹아 흐르면 또 홍수가 날 수 있다고 국립해양대기청은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트럼프의 피처링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중음악에서 피처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노래나 연주에 참여하는 걸 피처링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처링을 했더라.
일단 그 피처링이 맞고요.
네.
노래를 한 건 아니고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어, 그래요?
이 노래가 이제 지난 3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아이튠즈, 그러니까 미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라와서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2분 정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막 USA를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 합창에다가 트럼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걸 나레이션한 곡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짚어볼게. 네. 이 노래 부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노래 부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앨범 이미지를 보면 이제 좀 힌트가 있는데 보시면 철창이 있고 밖에 미국 성조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성조기를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수감자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일명 J6 교도소 합창단 이렇게 되고요.
J6 Prison Choir 써 있네요.
네. 네. 포브스에 따르면 이제 20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네. 교도소 수감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J6는 뭡니까?
이게 이제 특정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January 6, 그러니까 이제 1월 6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음 네. 괜찮았습니다.
아, 예, 네. 네, 너무 좋아서.
네, 2년 전에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날인 거죠. 미국 연방의회 난입 난동 사태. 이제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죠. 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사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회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그때 미국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붕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위대가 이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하고 총성이 울리고 최루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난동이 4시간이나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들을 계속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왔었죠.
네.
트럼프는 다음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1월 6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사면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재선되면 뭐 사면 진작에 고려할 것이라는 건 되면은 얘기고
네.
근데 결국 지금 수감자들과 음원 콜라보를 한 상황 이런 프로젝트란 배경이 또 궁금해요.
포브스에 따르면 일단 음원 수익금을 수감자의 가족들에게 이제 기부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트럼프는 요청을 받고 자택에서 직접 이 내레이션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의회 난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죠.
민주주의 붕괴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국가를 부르고 트럼프도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은 글쎄요 좀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이제 의회 폭동을 이제 미화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국의 가디언은 이제 혐오감을 느낀다. 그리고 애국심으로 거짓말을 포장하려 한다. 이렇게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죠.
네, 작년 말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상태죠. 이번 이 피처링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대선 캠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에는 충분히 어필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좀 들고요. 역시 미국의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 네. 갖고 오셨네요. 어쨌든 그 움직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또 시선이 쏠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 존. 하지만 요즘 출산 장려 시대에 맞춰 노키즈 존에 대안을 제시하는 가게와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케어 키즈 존부터 키즈 오케이 존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카페. 문 앞에 케어 키즈 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올 경우 부모가 적극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애초 안전상 이유로 어린이 손님은 받지 않는 노 키즈 존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여름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신 가족분들이 노키즈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발길을 다시 돌아가신 걸 보고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아이와 함께 온 손님들은 환영합니다.
여기 오니까 뭐가 좋아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빵도 먹고 그러니까 좋아요.
노키즈존은 2014년 식당에서 다친 아이에게 식당 주인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전국에 400곳이 넘습니다.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상 자유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기저귀를 간다든지 그런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키즈존이 그런 게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출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노키즈존에 대안을 찾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케어 키즈존이나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 배드 페어런츠 존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렇게 완곡하게라도 쓰여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아 조금 조심하게 되고.
지자체들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키즈 오케이 존을 현재 340여 곳에서 올해 5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키즈 오케이 존에 동참한 이 가게는 테이블마다 꼬마 손님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도 뒀습니다.
아이 손님 막 뛰어다니는 경우도 저희 매장도 있었어요. 이 종이와 색연필을 크레용을 놓았는데 오히려 이 테이블 안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제주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아예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토론회도 열렸는데 조례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 찾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먼저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대항해서 이제 예스키즈존이나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를 이제 선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보편적 인권의 사상에 어긋나는 거죠.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예스와 노로 구분짓는 생각부터 깨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송재입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이 리그 6호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고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에도 한 골만 남겨뒀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김민재는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노팅엄 포레스트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롱패스를 이어받은 히샬리송이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손흥민의 몸놀림도 가벼웠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고 동료 머리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시켰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깔끔하게 방향을 바꾸는 패스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9분 케인이 헤더로 공을 정확히 골문 구석으로 보내며 앞서갔습니다. 이어 히샬리송이 얻어낸 페널티킥도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도 날카로운 침투 패스와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받아낸 손흥민.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낮고 빠르게 찬 공은 골키퍼 손이 닿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리그 6호 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99번째 골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한 골을 내줬지만 3대1로 4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3위 맨유를 승점 한 점 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세리에A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는 부상으로 경기 도중 교체됐습니다. 후반 25분 슬라이딩 태클을 한 김민재는 통증을 느끼고 그라운드에 누웠습니다. 다시 일어섰지만 4분 뒤 주저앉아 종아리를 만지더니 결국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탈란타를 2대0으로 이긴 나폴리는 2위 인테르 밀란과 승점차를 18점으로 벌리며 33년 만에 리그 우승에 더 다가섰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 대회도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놓였던 WBC 야구 대표팀이 신라 같은 희망을 살렸습니다. 오늘 체코를 잡고 드디어 1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내일 체코와 호주의 경기에선 체코의 승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BC 소식 최종혁 기자입니다.
2연패에 빠지며 자존심이 무너진 우리 대표팀은 타선의 변화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타격감이 좋은 박건우를 1번 타자로 올렸는데 보란 듯 첫 타석에서 3루까지 질주했고 이정우의 적시타로 첫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어 박병호와 강백호의 연속 안타로 1회 말에만 5점을 뽑아냈습니다. 호주 일본전에서 무안타에 그쳤던 김하성은 오늘 호쾌한 홈런 2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부담감을 안고 선발 등판한 박세웅은 4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며 실점 없이 체코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포기한 선수 아무도 없고 일단은 저희가 내일 경기도 이기려고 준비를 할 거고 야구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체코엔 본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위기도 있었습니다. 배광공 맨시크는 7회 초 정철원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대표팀을 위협했습니다. 포수 겸 4번 타자 체르벤카는 영업사원이고 선발 등판한 에리콜리는 체코 야구협회 홍보 직원입니다. 소방관이기도 한 투수 슈나이더는 24시간 근무 뒤 쉬는 48시간 훈련하고 경기를 뜁니다. 외인 구단 체코를 이긴 대표팀은 이젠 체코가 호주를 잡아주길 응원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일본이 호주를 꺾고 내일 우리가 중국을 이기면 한국과 호주, 체코가 2승 2패의 동률이 돼 최소 실점으로 8강 진출 여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호주에 8점을 내준 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가능한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원 등판한 투수들의 제구력은 불안했고 김현수와 양의지의 실책성 플레이로 석점을 내줬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JTBC 최종혁입니다.
걸어서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거치며 보증금마저 날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속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800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작심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뛰고 날아다니는데 대책은 좀 걷는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물린 돈을 어떻게 이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떠안는 경매를 할 때 다른 그 채권자들한테 물려있는 이 우선순위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뭐 회수를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경매를 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경매 자금에 대한 대출은 안 되잖아요. 이거를 살 때는 대출을 해준다든지 예. 이런 더 강력한 대책을 예.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검토 중이거든요.
피해 대책위는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사기범의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요걸 하려면 법무부나 금융이랑 워낙 반대하는 내용들이라 사기당한 그 금액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경매로라도 일단 물건이라도 대신 안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심각하게 의논 중입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작용은 또 막아야 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짜내야죠.
이달 말 추진되는 피해자 모임 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사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네. 옮겨드리는 게 맞죠. 당장 내 요 집 근처에서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고 내가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내 가족, 내 친구 여기에 내가 어떤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임대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야 반지하는 다 없애 이런 게 아니라 반지하를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5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타당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우리가 둔 건데요. 막 그런 게 뭐 부족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민간 임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공공 임대로 가든지 우리가 매입 임대들이 있거든요.
네, 매입 임대.
국가가 저렴한 집주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물려있는 거를 이거를 국가 보고 구제해달라.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과일을 한참 저 비쌀 줄 알고 많이 사놨다. 아니면 통닭을 많이 튀겨놨다. 근데 안 팔려요. 다음 날 장사할 미천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사줘야 되나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잖아요. 분양가 상승 요인을 정부가 일부 제공했는데 두 달 정도 있다가 분양가를 낮춰라. 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규제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공급 요인을 좀 이게 돌아가게 해서 주고.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좋은 그 품질과 내용의 물건들을 값싸게 제공해서 자신들이 이게 회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값을 올리라고 국가의 세중요처럼 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거죠.
정부가 사줄 경우의 수도 제시했습니다.
정말 악성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할인해서 팔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줄 용의도 있는데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언제 매수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저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다 하는 순간 다 집 사라는 얘기나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원청에서 지금 채용 강요하는 거, 그다음 원래비 뜯어가는 거, 전임비 뜯어가는 거 다 알면서도 노조 시끄러우면 그 자기네는 귀찮으니까 하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옛날에는 노동부나 경찰이 가서 하청 업체 보고 야 노조랑 합의하시오 이랬지만 네. 우리는 앞으로는 하청이 법을 지키고 뭐 할 수 있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왜 원청이 책임을 다 안 하냐. 저희는 원청에다가 따질 생각입니다. 원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거든요.
예.
내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동선 한번 뭐. 저는 다 걸고 하는 거죠. 뭐 총선이 보고 네. 저는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고요.
네.
하다 보면 어느새 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겠죠.
터널의 끝은 총선 전인가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 끝까지 나랑 손잡고 갑시다.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시면.
아니 시작한 건 끝을 봐야죠.
아니면 장관이 하는 거다. 스타 장관들이 좀 필요성을.
노동개혁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한 철학과 함께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이렇게 독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기 좋습니다. 내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동선 한번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JTBC 전용우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뉴스썰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